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우리가 마태복음 8장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8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역사하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지금 읽은 14절과 15절 말씀은 세 번째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이었고요. 두 번째 행적은 백부장이 사랑하는 자신의 종이 병들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예수님의 기적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매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에 있던 사건들과 비슷한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꼼꼼하게 잘 내용을 담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보시면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장소는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8장은 장소가 조금씩 변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엔 예수님이 5장부터 7장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산이었죠. 그러다 8장 처음 사건을 보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온 들판 혹은 길거리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백부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버나움, 이제 동네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지금 세 번째는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장소를 놓고 보면 산, 들판, 가버나움, 집. 그래서 자꾸만 내밀하게 안쪽으로, 유대인들 사회 공동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이 집에 대해서 베드로의 집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입장이 다른데,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혹은 베드로의 장모 집에 얹혀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후자로 봅니다. 얹혀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얹혀 살았다고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 해서 누구랑 누구 이렇게 이름이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 두 형제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데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부른 네 명의 제자를 보면 이 베드로 형제는 누구 아들이라는 표현이 없고 장모집에 살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보면 이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아마 베드로는 어려서 조실부모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 형편이 좋지 못해서 결혼하면서 처가집에 얹혀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실적인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베드로에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저없이 그물을 벗어 버려두고 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따라갔을까? 그러니까 미련이 없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자기 집이었으면 고민을 했을 텐데, 자기 배였으면 고민을 했을 텐데, 어차피 얹혀 사는 인생인지라 그냥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고 내려놓는데 조금 더 용이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리 얹혀 살아도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주님 따라간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참 귀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아마 베드로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 안으로, 이제 가장 깊은 장소로, 공동체 내부로 들어온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장모가 병든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14절 끝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 베드로의 장모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분이었는가. 지금 열병을 앓아누운 분이, 첫 번째는 이분은 유대인이죠.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보면 나병 환자가 등장했잖아요. 자, 이게 유대인 공동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나병 환자는 같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쫓겨나서 가장 멀리 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백부장이죠. 백부장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언저리 있던 사람이고요. 반면 이 베드로의 장모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만 놓고 보면 여하튼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장모가 갖고 있는 신분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분은 이제 유대인. 그래서 앞에 있던 두 부류와는 매우 다른 거예요. 매우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다만 두 번째로 이분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냐. 이분의 현재 상태를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 권사님도 계시지만 노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늙고 병든 여자입니다. 늙고 병든 여자. 그냥 사실 늙었다고 하는 것만도 서러운데 여자라고 하는 것만도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서러운 일인데 거기에다가 늙은 이 병까지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회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우러러보는 존경할 만한 대상인가? 아닙니다. 이것도 노엽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현재 상황은 모두에게 짐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디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리나 보존하고 그것도 편안하게 왔다 갔다 건강한 게 아니라 들어 누워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는 어떠하냐? 분명 혈통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한 가지만 빼고 나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존경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이게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이 베드로의 장모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할 때에 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해 이게 아닙니다. 야 저 사람이 은혜 받지 않으면 누가 은혜를 받아 이게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은혜를 받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게 공동체랑 무슨 상관인가 이런 지경의 사람이 베드로의 장모인 거죠. 세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열병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씩 반복해서 나오곤 하는데요. 과거에는 질병을 잘 몰랐습니다. 병은 있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병인지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열이 나면 다 열병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열이 났을까요? 성경이 그건 안 썼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오늘날 의학 지식을 갖고 흔히 이야기할 때는 어딘가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열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에는 어딘가 염증이 생겼다, 골맞다 그러면 하다못해 아스피린 먹고 가서 주사 맞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금방 났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열이 났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당연하게 의료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1차 대전, 세계대전 할 때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전쟁터에 나와서 뭐에 조금만 스치기만 해도 염증이 생기면 곪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서 다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열병이 났다 그러면 우리는 뭐 열병 그까지 고 열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괜히 드러누워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이제 죽겠구나 생각하고 옆집 친구도 열병 나서 죽었고 저 건너편 사람도 열병 나서 죽었는데 나도 이제 열병이 나서 이제 열을 가라앉힐 방법도 없고 골문 이 상처를 썩어가는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경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는 어떤 사람이냐?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공동체 안에 들어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 별로 내세울 곳 없는, 별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려있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본문을 보면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우리는 이 본문 자체만 생각하지만 사실 앞부분에 다른 사건들이 나왔잖아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나요? 찾아와서 엎드려 절을 하고 고백을 하죠. 쉽게 이야기해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왔던 백부장은 어떻게 했나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다 믿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나병 환자도 믿음을 고백하고 백부장도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자면 지금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해야 마땅하냐? 믿음을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 병고침을 받을 만한 훌륭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나병 환자는 자기가 직접 찾아와서 자기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주님 앞에 자기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백부장은 어떤가요? 자기가 아픈 게 아니었죠. 하인이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하인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또 이 믿음을 고백하고 간구하는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이 내 문제를 두고 믿음을 고백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금 사건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데 장모가 믿음을 고백을 안 했으면 누가 믿음을 고백했어야 됐을까요? 누가? 베드로가 아니고 딸입니다. 베드로의 엄마가 아니고 베드로의 장모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부인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을 고백했어야 되나요? 딸이 믿음을 고백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베드로라도 믿음을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본문에 보면 딸이든 사위든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을 고백했는지 어쨌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 지경이에요. 나도 나가서 뭔가 기도하거나 뭐 간구하거나 이럴 만한 힘도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예수님을 찾아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중심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잘 보시면 베드로가 초청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그대 보시면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참 묘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8장은 똑같은 종류의 사건을 세 번이나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열병 걸린 베드로 장모를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병 환자 어떻게 해주셨죠? 만져주셨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경우에 어떻게 했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잖아요. 가서 고치겠다 하셨지만 백부장이 믿음을 고백하니까 말씀으로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원래 생각은 가서 아마 만져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도 어떠하냐? 예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 우리가 장면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만져주셨다 그러면 그냥 만졌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장면을 잘 보세요. 조그마한 집 안에 이 여자분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누워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여자분을 만져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서 만져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든 쪼그리고 앉아서 만져주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의 장모를 만져주시려고 하면 예수님도 쪼그리고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영광받으시는 모습으로 막 이렇게 만져주시는 게 아니라 마치 왕의 아래 신하를 향해서 손 내밀고 내가 너를 만져주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환자 곁에 쪼그리고 앉으셔서 그리고선 이 여자를 만져주십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만져주시는 건 아픔과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율법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격리하고 아픈 사람의 손을 대거나 만지면 나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나도 불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정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대체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15절 뒤에 보시면 첫 번째로 열병이 떠나갑니다. 이 여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원인들이 사라지고 이 여자에게 왕노릇하고 있었던 이 여자를 주관하고 있었던 열병이 떠나갑니다. 두 번째로 여인이 일어납니다. 여지껏과는 다른 모습이 되는 거죠. 여지껏은 누워있었습니다. 누워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일어났다고 하는 건 앉았다가 아니고요. 앉는 것을 거쳐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보시면 예수님을 수종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죠. 이게 앞부분과 좀 다른 점이에요. 처음에 나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았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반응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했는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됐는지 예수님께 무언가를 섬겼는지 기록이 없어요. 아마 그냥 돌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침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 감사했는지 예수님을 무언가라도 섬겼는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베드로의 장모 같은 경우에는 일어서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여자분이 제일 아름다운 결과, 제일 아름다운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첫 출발 장면은 만약 이날이 안식일이었다고 친다면 너무 아파서 죽을 것을 기다리며 방구석에 들어 누워서 회당에 가서 예배도 못 드리던 그런 지경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일어나서 변화받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수님의 기적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까지와 똑같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죠.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셨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누가 봐도 번듯한 사람, 야, 저 사람은 고쳐주면 이모저모로 쓸모가 많을 것 같아, 유용할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에게 10가지 투자하면 그래도 20가지, 30가지는 내가 효용성 있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을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고쳐줘봤자 별다른 효용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무시하고 간과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8장을 보면 나병 환자도, 쫓겨난 자도, 이방인도, 들어오지 못하는 자도, 그리고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힘겹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누구든지 구원과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죄지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무언가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심방해 주는 그런 내용은 구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큰 구원들이나 출애굽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행하시는 것이지만 율법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뭔가를 행해 주시는 그런 양상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들어와 주시고 그리고 친히 내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도 구약이나 율법과 굉장히 다른 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과 율법이 포기한 사람, 제외시켜버렸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구약과 율법이 주지 않는 큰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이 본문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서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런 점에서 구약과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주님 앞에 설 때에 나 같은 거 구원받아서 은혜받아서 어따 쓸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내가 뭐 특별히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나이도 많아서 어디 가서 교회에서 이것저것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누군가를 많이 데리고 오거나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가야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나 자신이 한심해 보일 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그런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여지껏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 베푸셨다는 것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과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늘 신뢰하고 주님께서 더 좋은 은혜를 예비하셨음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름 없는 한 늙은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여자가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되게끔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 것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이가 많건 적건 여자이건 남자이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 사람이건 혹은 질병을 갖고 있건 아니면 건강하건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회복해 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은혜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